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기가 쉽죠.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늘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눈으로 그 죄인이 조금 덜 죄를 짓거나 더 많이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쉽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인격이 중요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하는 중심에서부터 모든 행동의 동기가 결정이 되고 그 동기가 우리의 행동을 궁극적으로 선악으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 신앙을 가는 목적이지 어떤 행위를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기는 바뀌지 않고 겉만 포장해서 바뀐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겉보기에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중심 동기를 바라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는 까닭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날마다 보고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행동이든 선합니다. 어떤 결정이건 선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건 저런 결정을 내리건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갈등을 많이 하죠. 왜 이런 결정을 하시나? 왜 이렇게 행동하시나? 왜 이렇게 반응하시나? 예, 그런 갈등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게 중보입니다.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 안 됩니다.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하나님 내가 인도해 낸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안 풀린 거죠. 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어쩜 분이 안 풀린 거예요. 하나님도 화를 좀 사귀는데 시간이 걸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보면은 금방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사람도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툭툭 털어버리고 뭐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다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고 또 감정을 다루는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놀랍게도 마음은 완전히 안 풀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약속을 이제는 내가 존중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들은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서가 된 것이죠. 약속한 그 땅으로 일단 올라가라. 그러나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예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된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제가 왜 앞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이 안 가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결정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완전히 버리신 건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선한 결정, 말이 안 되는 결정, 또 뭐 이 불만족스러운 결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정조차도 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하고 같이 가다 죄인이 죽을까 염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동거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 이 목이 고든 백성, 완고한, 완악한, 절대 바뀌지 않는 이 백성들하고 같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너희들이 진멸될까 염려합니다라는 건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그게 의인화된 표현이지만은 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도 하시는구나. 아니 가만 내버려두면 악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가만 내버려두면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마음에 선함이 배어들기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고 내버려두면 악하게 되는 거죠. 애들 하고 싶다는 대로 내버려두면 뭐 가출까지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살해요. 부모가 끊임없이 기도로 사랑으로 배려로 용납으로 품어줄 때 그 아이가 정말 정상적인 성인이 되어가는 것이지 내버려두면 뭐 그런 거죠. 정글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더만. 무슨 뭐 태평양 전쟁 때 숨어들었던 일본 군인들 한 3, 40년 지나니까 뭐 거의 짐승처럼 사는 거죠. 간섭하는 게 은혜다. 이걸 우리가 알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아, 저는 아내의 잔소리가 은혜라는 걸 알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잔소리 안 하는구나. 저한테 지금도 잔소리 할 수 있는 분은 단 두 사람의 여인, 어머니와 아내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도 잔소리 안 합니다. 아무도 내가 실수해도 별로 고쳐줄 생각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라면을 먹입니다. 근데 아내는 절대로 안 먹입니다. 뭐 아침부터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하지만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간섭이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아라는 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간섭이 이게 하나님의 간섭해 주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일이 선한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내버려두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일생 동안 간섭해 주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간섭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게 저주예요. 자, 4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 이 보니까 오늘 장신구를 떼어내는 게 이게 회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가장 회개의 상징적인 행동이 뭐냐?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란 말이죠. 장신구란 뭡니까? 나를 치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그렇게 브랜드에 목을 맵니까? 장신구니까. 장신구가 뭔데? 내 가치를 증진시켜 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장신구 아니에요. 귀걸이, 코걸이, 무슨 뭐 별걸 다 달죠. 그런데 그걸 떼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떼어내야 된다. 그럼 오늘 뭐 아침부터 여성분들은 더 이상 반지나 뭐 귀걸이 끼지 말라는 겁니까? 창세기가 우리가 야곱이 두 아들이 그냥 대형 사고를 치잖아요. 그래서 진짜 초긴장 상태 들어갔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모든 식솔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을 해요. 그걸 다 벗어서 그걸 다 떼어내서 심지어 드라빔까지 이런 거 다 가지고 온 거 다 해가지고 예, 나무 밑에 파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단에 올라갈 때는 장식품을 다 떼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이란 내가 생각하는 내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된 것을 주장하고 나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장신구를 떼라. 우리는 뭐 이런 장신구를 잘 안 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화려하게 쓰고자 하는 이력서는 뭡니까? 내가 나라는 것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장신구 말고 그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남 앞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았다, 나는 무슨 직업이다, 어디 산다, 누가 내 친구다 하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하기를 즐겨합니까? 그게 다 장신구란 말이에요. 이 장신구를 달고 이 장신구를 소개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기준이 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모두 다 그냥 그 스펙을 쌓고 레퍼런스를 늘리는데 그냥 일생을 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함에 보니까 뭐 그냥 뭐 별걸 다 적어놨더라. 별들 다. 어느 교회 장로도 적어놓고 밖에 나가서 장로가 뭔데? 어떤 분은 뭐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을 다 적어놓고. 그럼 명함에 그게 왜 필요합니까? 장신구니까. 그걸 옛날에 보면 제가 막 예수 안 믿을 때는 화가 나서 속으로 이 녀석 이게 왜 나한테 와서 이런 걸 내밀어. 근데 지금 요새 보면 안 됐어요. 불쌍해요. 측은해요. 나는 벌거벗어도 납니다. 나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냥 나일 뿐이에요. 사지가 떨어져도 나는 납니다. 인생 내가 나라는 것 그렇게 남 앞에 증명할 비유가 뭐가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출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일생 동안 내가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자유로우면 구원입니다. 그거 뭐 자랑할 건 뭐 있겠어요?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장신구를 좀 더 따느라고 좀 더 비싼 장신구 좀 더 남이 알아줄 것만 같은 장신구를 다느라고 일생 다 허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 자기 장신구를 다는 인생은 끝 졸업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도 장신구로 삼아. 뭐 교회가 좀 뜬다 그러면 그 교회에 나가서 그 장신구를 다는 거예요. 그 목사 설교를 듣는다. 그것도 장신구가 될 수 있어요. 설교 듣고 안 변하는데 뭐 알았습니까? 요새 배식교회가 좀 뜬다면서요. 나가서 제발 배식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직원들한테 계속 욕을 해대면서 배식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더라고. 그 교회 나간다는데 이렇게 욕을 해대는데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니 그 산부의 아름다운 동행에서 질문이 실제로 들어왔어요. 제발 좀 나가서 뭐 이 교회 다닌다 저 교회 다닌다 할 것 없이 아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아무래도 크리스찬 같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보고 이 사람 보고 당신은 어느 교회 나가신다 한번 같이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면 된 거죠. 그런데 뭐 삶은 하나도 안 바뀐 그런 모습으로 자꾸 교회 갑시다. 이 교회 오세요. 그 교회 가면 저 사람처럼 되나 보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일생에 이 장신구를 더 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장신구를.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어떤 존재라야? 제가 로마서 1장 23절 하나 읽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뭐 요체는 간단해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버릴 인간의 영광, 허접하고 쓰레기와 같은 영광들을 바꾸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달고자 했던 장신구는 쓰레기구나, 배설물이구나. 이게 하나님 만났다는 제대로 만난 거죠. 그럼 더 이상 그 길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몸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 길 쳐다보지 않고 이리를 바라보는 것, 그게 회개. 그걸 히브리어로 메타노에오라고 그러는데 그 메타노에오는 방향을 완전히 트는 거라. 180도 완전히 돌리는 거. 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180도 돌아서야 그게 회개인데 그 회개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 회개가 안 일어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헛수고예요. 기도 많이 하고 악해지는 사람 못 보셨습니까? 기도 무섭게 하다가 이단 되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기도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고는 음성을 들었대. 무슨 음성을 들었는지. 직통 계시를 받았대. 무슨 계시를 받았는지. 기록된 계시는 별 관심이 없고 나한테는 직통 계시가 관심이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장신구니까. 너희들은 못 듣지? 나는 들어. 심지어 방언조차도 그 유익한 방언조차도 내 장신구로 삼거나 무슨 교회 직분을 장신구로 삼거나 그거 떼어내다가 일생 안 붙이면 될 걸 붙여놓고 떼어내는 거 그 일생 동안 그거 왜 그렇게 괴로운 짓을 해요? 어떤 의사가 뭐 와가지고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뭐 골골골 아프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아 밥 좀 안 먹으면 될 걸 왜 그렇게 아프다고 와서 나한테 그러냐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의사를 제가 봤어요 실제로. 어떤 뭐 권사님이 뭐 몸이 뚱뚱해가지고 뭐 제가 아프다고 사자 사방이 아프다고 하시라니까 한번 보더니 살 좀 빼면 되겠구만. 뭘 먹고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꼭 마찬가지. 장신구를 그분이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달고 와서 회개하면 뭐하냐고. 그거 다 떼어내면 될 걸.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딱 한마디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것이죠. 뭐. 예?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제발 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어디 갔네, 3장. 27절이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러면 세례가 뭐예요? 장신구 다 떼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장신구 다 떼어내고 이제는 다 옷, 뭐 비싼 브랜드 옷 다 벗고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이제는 이제 브랜드 옷 좀 그만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비싼 옷 필요합니까? 더 이상 화려한 옷이 필요할까요? 자, 7절, 8절, 9절, 1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해 하며 회막이 소개돼요. 우리는 성막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대로 이제는 지어야 할 것들이죠. 성소, 지성소와 뜰로 구성된 이 성막과 달리 오늘 회막이 나오는데 이건 오헬이라고 부르는 이 건 뭐 미팅 장소의 미팅. 테바너클럽 미팅으로 영어에서는 아마 번역을 했을 텐데 회막 모이는 근데 이거는 지금 정식 성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화하는 임시장막이에요. 임시장막. 그 모세가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처럼 세운 것이죠. 성막은 열두 지파의 한가운데 진중에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항상 우리 인생의 중심, 내 중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막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막을 치는 게 그게 성령 임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열두 지파가 이렇게 둥그렇게 진을 이제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이제 서야 되는데 이 회막은 진 밖에다가 돼요. 진 밖에다가. 아직 죄인들이니까 죄인들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없잖아요. 지금 금송아지를 가라마시게 하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뭐 속으로는 단장품을 빼겠다 뭐 어떻겠다 하지만은 그게 말일 뿐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화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의 훈련용으로 간이 막사처럼 하나 회막을 하나 밖에다 둔 거죠. 그러다 그 회막에다가 이제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는 전부 이제 다들 막 나와서 다 보고 있는 거죠. 자기 이제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는 모세를 지켜봅니다. 그럼 회막에 모세에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이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모세와 얘기할 때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장막문에 서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회막에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성소나 성소는 아직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막은 여기 보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다 독수리 날개 치듯 새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기 때문에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은 면제해 주지 않으실지 몰라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우리가 부어주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디면 지나갑니다. 터널은 끝이 있고 고난도 끝이 있어요. 견디기만 하면. 여러분들 중간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을 내시지 않은 일을 우리가 끝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우리는 그냥 끝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셔서 이 일을 끝까지 제가 완수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예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시편 34편 1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라고 뭐 구원파처럼 자꾸 물어다닐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가난해졌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진실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겸손하거든요. 겸손한가? 그리고 중심에서 통회가 일어나냐? 중심에서 통회가 일어나면은 완전히 되돌아섭니다. 우리가 한 발 세상에 담그고 한 발 교회에 담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을 중심을 세상에 빼앗기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중심으로 통회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유혹에 시달릴 까닭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세상에 이 경제적 파동이나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진짜 통회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꾸 이게 요동을 치면 아직 중심이 통회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11절 마시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슬 이렇게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모세 이게 회막에 들어가면은 그냥 꼭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늘 모세 곁에 이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진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자기 텐트로 돌아가도 그는 회막 문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 두고자 곁에 있고자 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결국 모세를 잇는 그 다음 지도자가 되는 까닭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 중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과 함께 늘 회막 문에 있고자 회막에 가까이 있고자 했고 하나님 가까이 있고자 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원리는 나타납니다. 어디 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그렇죠.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과 형통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반드시 형통할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해서 교회 가까이 오잖아요. 우리도 지난번에 뭐 그쪽이 저기 전에 있을 때 거기 이사 왔다가 또 우리가 가니까 아니 이사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부 다 정말 놀랐어요. 그 때문에 이사 온 줄 몰랐는데 가까이 있고자 하는 열망, 저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고 믿습니다. 예. 저야 저한테 가까이 올라가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중심에서 통회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오늘 하루 장신구 다 떼어내는 결단의 아침이 되게 해주옵소서. 베델로 올라가는 아침 되게 해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주렁주렁 달고 있는 저 장신구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솔직히 나도 달아보고 싶고 나도 사정만 허락한다면 형편만 허락한다면 달고자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주님 더 이상 장신구 세상 나를 치장하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더 이상 나를 포장하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과시하는데 내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곧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장신구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불꽃처럼 바라보시는 그 중심 우리도 영의 눈이 열려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를 성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성소로 부르셨습니다. 지성소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지성소에 날마다 아침마다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와 손잡고 마치 모세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지냈듯 그렇게 친밀감으로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걷기로 결단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날아오르듯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고 오늘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